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8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진전을 최대 도전과제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15일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윤극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18일 오전 6시 50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쐈는데 그 성격을 먼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지난 몇 년 동안 핵 역량 고도화 그리고 재래식 군사력 강화를 위한 신무기 개발과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북한은 2021년에 당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확정했었고요. 그 핵심 과제가 바로 이 핵 역량 고도화와 재래식 군사력 강화 이것이었는데요. 이번 발사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앞서 지난 7월 1일에도 같은 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은 이 7월에는 모의 탄두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실제 탄두를 장착했고요. 네. 이 북한은 관영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320km에 달하는 이 미사일의 정확도와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제 한국 내 이 벙커 버스터 공격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벙커버스터라는 것이 이제 방어 지붕을 관통해서 지하시설물을 공격하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320km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거리가 바로 개천 일대, 이번에 시험 발사한 장소죠. 개천 일대에서 한국 평택에 미군 기지까지의 거리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유사시에 그 한국 내 주한 미군 기지를 염두에 둔 그런 신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 11다 4.5를 쐈다고 하는데 최 기자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화성포 11다 다시 4.5인데요. 특이하게 무기 이름 맨 끝머리에 4.5라는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탄두 무게가 그 4.5톤이 되는 굉장한 위력을 가진 전술 미사일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그 화성포 11형은 한국에서 그 이스칸데르 KN-23 전술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것을 그 무거운 탄도로 실을 수 있는 지하 벙커 파괴형 미사일로 개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그 당초 개발했던 화성 11형은 탄도 중량이 500kg 그리고 사거리가 한 800에서 1000kg짜리 그 미사일인데요. 처음에는 이를 그 2.5톤 탄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화성 11형 다형으로 만들었다가 이어서 4.5톤 짜리 상당히 무거운 탄두를 실어서 이번에 그 실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 최초 그 미사일 때보다는 탄두 중량이 한 9배 정도 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500kg짜리를 실을 수 있게 한 건데 이거를 4.5톤짜리를 실었으니까요. 탄두 중량이 거의 한 9배 정도 무거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사거리는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당초 화성 12동의 사거리가 한 1000km였는데요. 이번에 시험 발사한 그 거리가 320km입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 북한은 그 미사일을 주로 그 함경북도 그 화대군 알섬 바닷가에 있는 섬입니다. 이 무인도에다 자주 쐈는데 이번에는 내륙에다가 그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 정확도를 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거운 탄두를 실고 그 지하에 있는 벙커를 그 파괴하려면 상당히 정확히 날아가서 정확한 위치에 꽂혀야지 옆에 뭐 10m, 20m만 빗나가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확하게 날아가느냐 또 정확히 날아가서 4.5톤 그 탄두가 제대로 터지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지상에다 실험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개발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은 현무5라고는 거의 무게 탄두 무게가 한 4톤에서 5톤 정도 나가는 상당한 그런 벙커버스터 그 무기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항해서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북한이 그 이런 그 새로운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 과정이 그 순조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7월에도 이제 이 같은 그 무기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당시 그두 발을 쐈는데 한 발은 뭐 제대로 날아갔는데요. 또 다른 한 발은 평양 인근에 떨어져서 추락을 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새로운 벙커버스터용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그 매끄럽지는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개량형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 윤 기자, 왜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쏜 것일까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이렇게 한 번에 시험 발사한 경우는 다소 이례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지만요. 굳이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탄도미사일은 이제 비행고도가 수십 킬로에 달하고요. 반대로 순항미사일은 수십 미터 저공 비행이 가능한 그런 무기체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것들을 이제 동시에 발사할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나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상당히 교란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미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굳이 재래식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고중량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것은 그 핵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전쟁에서는 사실 핵무기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북한이 그 핵공격을 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다, 종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이 핵공격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한국과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정권이 그 끝나는 김정은 정권의 끝나는 그런 상황을 맞기 때문에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쏘기가 어렵죠. 또 하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그 핵무기를 뭐 수천 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 2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러시아는 국제적 여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도 그 핵무기를 쓰지 못하고 재래식 전쟁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걸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재래식 전쟁에도 대비해서 이런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한 건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는 보도되고 일반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인데 왜 그런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되고 이 노동신문이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라는 게 이제 북한에서 최대 발행 부수를 갖고 있는 노동당의 기관지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전부 다 이제 노동신문을 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 노동신문에 왜 이것이 보도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닐 거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이 사실 이런 북한으로서는 이런 시험 발사 성공을 굳이 주민들한테 감출 그런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북한은 식량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공개리에 이렇게 외부에도 알리는 등 이렇게 좀 비밀주의를 좀 다소 좀 이렇게 벗어나는 듯한 그런 양태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굳이 이번에 그 미사일 발사 성공에 대해서 노동신문에 실지 않은 것이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보다는 특별히 일반 주민들에게 지난 7월에 발사 이후에 다시 알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설명도 있는데요. 자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네. 한편 북한은 18일 미사일 발사와 같은 날 쓰레기 풍선을 한국에 또다시 살포했습니다. 최 기자,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미사일을 쏜 18일 북한 당국이 그 약 16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워서 보냈는데요. 이 중 그 수십 개가 그 한국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암만 해도 한국이 계속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 앞서서 한 일주일 전에 북한이 그 새로운 그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도 공개를 하고 또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도 공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역시 그 이런 것을 그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공개하고 시연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8일 12축짜리 신형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데 이어서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또 신형 미사일 발사에 쓰레기 풍선까지 날리고 있는데 윤 기자, 이런 전방위적인 도발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건가요?
예, 당연히 이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최근에 북한의 이 움직임들은 굉장히 말하자면 이례적이라고 할까요? 아주 연쇄적으로 쉬지 않고 도발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잇따라서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신형 이동식 발사대 그리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거는 이것도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신형 미사일을 잇따라서 발사하고 또 쓰레기 풍선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하고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날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이 이제 대북 전단 그리고 또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이제 강경한 대북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 그리고 대응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 미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또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정책,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런 굉장히 관심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북한이 그 미국 쪽에도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자기네들의 말하자면 존재감을 과시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를 평소 그 감시하고 있던 한국군 당국은 발사 즉시 이를 포착을 했다 이 사실을 그 언론에 알렸고요. 이어서 그 용산의 그 대통령실은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이 사실을 일본, 미국과 이제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미 국무부도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직후 논평을 냈는데요.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이 같은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또 영내 평화와 안정에 해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을 비난했습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50일도 안 남았는데, 북한이 계속 도발의 강도를 높일까요?
예, 사실 도발의 강도를 높일지는 사실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지금과 같은 군사적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북한의 이 군사적 움직임은 말하자면 국방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재래식 무기를 개선하고 또 새로운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목표가 중요하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이 같은 군사적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저강도 도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도발의 강도를 높인다고 하면, 자, 그러면 핵실험이나 아니면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을 이 미국 대선 기간 중에 할 것이냐, 이런 관심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엇갈린 관측이 있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의 대선 기간 중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는 일은 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이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고강도 도발을 생각한다면 차기 행정부가 결정된 상황에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미 연합사령관 지명자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진전을 최대 도전 과제로 지목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연합사령관으로 지명된 제이비어 T. 브런슨 대장은 17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브런슨 지명자의 말 들어보시죠.
What I think that we've got to do is to trust the established frameworks that are there, like the NCG, in the directives that.
브런슨 지명자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 등 불안정 활동을 우려하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핵우산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한 핵협의 그룹 NCG와 같은 기존 협의체와 거기에서 나오는 지침을 신뢰하고 파트너를 안심시켜 추가적 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브런슨 지명자의 말대로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 대해 확장 억제를 다짐하고 있는데, 윤 기자, 왜 한국민들은 미국의 핵우산을 못 믿는 걸까요?
예,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북한의 계속 말하자면 강도를 높여가는 핵 위협에 대해서 불안감이 사실 그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해서도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이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 북한에 대한 대응이 자칫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의 본토,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무릅쓰고, 이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공격에 대응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과 한국의 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이 누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는 변함이 없고 철통 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주한 미군 3만 명 가까운 주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의 공격은 사실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설과 미국 인력을 보호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이 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브런슨 지명자가 핵우산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한 것은 한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말하자면 협의라든지 공조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침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중에 미국과 한국의 핵 협의 그룹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한의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브런슨 지명자는 또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뭘 얻는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최 기자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네, 브런슨 지명자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무기냐 이것을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그 흐름을 보면 아마 그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그 전투기나 탱크 같은 무기뿐만이 아니라 러시아가 혹시 북한에 ICBM이나 미사일 기술, 잠수함, 정찰위성 이런 기술을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상당히 우려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지난해 7월부터 포탄과 그 미사일 등 그 포탄 수백만 발을 그 러시아에 주고서 식량과 그 석유를 들여오고 있고요. 그 밖에 정찰위성 기술, 또 엔진, 그리고 조기경보 통제기 기술 등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일 그 러시아가 그 북한이 원하는 다른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CBM이라든가 잠수함, 전투기, 탱크 이런 것을 제공한 거라 기술을 주게 될 경우에 한반도의 그 남북한 그 군사력 균형이 그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안보상의 큰 변화고 불안정 요소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계속 지금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브런슨 지명자는 또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면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될 기회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북중 균열이 미국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미국이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아니겠습니까? 이 북한과 중국이 실제로 이 브런슨 지명자의 발언처럼 균열이 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북한의 핵과 관련한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중국의 억제나 제어력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이 보는 기회일 겁니다. 문제는 이 브런슨 지명자의 말처럼 북한이 러시아로 기우는 데 따라서 이 북중 간의 균열이 실제로 생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북한과 중국이 어느 정도 그 말하자면 그 이견을 보이는 현안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미국이 그 중국으로부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 이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사안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브런슨 지명자는 또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정보 영역에서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요. 최 기자, 이 북한이 일종의 영향 공작, 즉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취지의 그 발언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거의 모든 그 핵시설 위치, 규모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고 또 북한이 지금 만들고 있는 핵물질 확보량 이런 것도 상당 부분 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를 이제 50여일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그 시찰하는 그 사진을 공개한 것은 하나의 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미국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사진이 공개돼서 이것이 그 미국 언론을 타고 미국 사회에 공개가 되면 북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북한 핵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핵물질을 생산하고 핵무기를 많이 만드니 이렇게 덜 위협할 적에 북한을 잊지 말고 북한과 다음 행정부가 나올 적에 잊지 말고 우리와 협상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큰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일종의 여론 환기,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 취지로 그 브런슨 지명자가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브런슨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 또 상원 인준을 통과해 정식 임명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설명해 주시죠.
예, 브런슨 지명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아니고요. 이 버지니아 주에서 대학의 학군 장교로 1990년에 소위 임관을 한 그런 군인이고요. 현재는 그미 육군 1군단장을 맡고 있거든요. 이 워싱턴 주에 육군 1군단이 있는데요. 이 1군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을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업무의 연장성, 관련성이 굉장히 깊고요. 바로 이런 맥락이 이제 그 오스틴 국방장관이 그 브런슨 중장을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추천한 그런 배경인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잘 아시는 대로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성 장군으로서 인도태평양 미군 병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또이 브런슨 지명자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확정된다면은 앞서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흑인으로는 첫 번째로 그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그 직을 수행하지 않았었습니까? 두 번째 흑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18일 하원 외교위원회의 인도태평양 역내 강대국 경쟁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 러시아 간 파트너십이 북한으로 하여금 더 도발적인 행위를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밝혔나요?
예, 구체적으로 밝힌 건 아니고요. 일부 대책을 밝혔는데요. 캠벨 부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세 나라 간의 그 결속을 강화하고 또 하나는 확장 억제력이 강력화되는 것을 계속 한국과 일본 등에게 심어준다, 명백히 한다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미 그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그 불법 거래자들을 제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캠벨 부장관은 미국과 중국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캠벨 부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So I would say clearly Kim Jong-un is undertaking deeply malign steps against
캠벨
America.
부장관은 중국과 북한을 악의적인 국가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정은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에 대해 심히 악의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좀더 복잡하다고 답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이 왜 미중 관계에 대해 복잡하다고 말하는 건지 윤 기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캠벨 부장관의 발언을 보면 중국이 미국에 가하는 도전이 냉전 시대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캠벨 부장관이 한 얘기는, 그 냉전 시기에 소련이 미국에 말하자면, 대한 그 도전,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중국과 비교하면은 중국은 별거 아닐다 싶을 정도로 러시아 그 옛날 그 소련의 그 위협은 별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지금 중국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캠벨 부장관은 이 중국의 그 도전과 위협이 단순히 국방 그 군사 부분에만 제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면적인 면에서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기술 영역까지도 말하자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잘 아시는 바대로 미국은 중국과 관련해서 디리스킹 또는 디커플링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제 다만 이 냉전 시기의 소련 미국 관계와는 달리 지금의 중국이 미국과 서방에 가하는 그런 위협은 군사뿐만 아니라 기술 또는 여러 가지 그 컴퓨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그 기기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방면으로 말하자면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캠벨 부장관은 또 미국의 방위 산업 위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이는 장기적인 과제라고 말했는데 최 기자, 미국은 어떤 보관이 있나요?
네, 캠벨 부장관이 그 방위 산업 위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 해결책,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방위 산업이 옛날 냉전 시절보다는 상당히 그 위축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그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위협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위협에 대처하려면은 역시 그 동맹국 중에서도 한국, 일본과의 그 방위산업 그 협력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이게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기 3원칙 이런 것이 있어서 무기를 그 만들기도 힘들거니와 이걸 수출하는 것에 상당한 그 법리적, 정치적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취지로 그 캠벨 부장관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9월 15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는 이번 사건이 지난 7월 14일 발생한 암살 시도와는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윤 기자,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예, 두 사건은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긴 했지만 이 지난번에 7월 달에 암살 시도는 텔레비전으로 그 유권자들이 미국인들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지켜보는 와중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귀에 그 총알이 관통을 하면서 사실상 그 말하자면 그 극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을 구한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TV를 보던 사람들은 이제 총알이 발사되고 그 다음에 경호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감싸고 눕히고 또 잠시 후에 일어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싸울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이제 이송되는 상황을 보고 굉장히 놀랐었죠. 그리고 또 당시에 후보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죠.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은 민주당 후보지만 그 상황에서 첫 번째 그 시도 때는 사실 이미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에 상당히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이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대선이 이미 끝난 게 아니냐라는 일부 언론들의 관측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지난 15일에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암살 시도 사건은 그 대통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기 발사는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12시간 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골프장에 은신한 채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이 암살 시도범이 경호원들에 의해서 사전에 발각이 되면서 이제 경호원들이 쏜 총격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이 암살 시도범은 도망치다가 차량편으로 잡혔고 이제 누구도 다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건은 이제 굉장히 극명하게 좀 다른 점이 있고요. 그런 그 정황 때문인지 사실 이 두 번째 암살 시도와 관련해서 여론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1차 암살 시도 때는 여론조사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최 기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 1차 암살 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큰 파급 효과가 있었고 그야말로 여론이 출렁이는 그런 사태였는데요. 이번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뉴욕 타임스 신문이 여론조사를 그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그 최근에 밝혔는데요. 이것을 조사해 보면 트럼프 그 후보와 그 해리스 후보가 둘다그 47%로 거의 동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2차 암살 시도와 사건과 여론조사 미국의 표심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 여론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의 핵심은 조지아, 펜실베니아 같은 경합주에 달렸는데, 지금 경합주 상황은 어떤가요?
경합주 상황도 사실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그 거의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현재로서는 특별히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 또는 다른 쪽에 불리하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대로 경합주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펜실베니아, 조지아 외에 나머지 5개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주가 핵심적으로 이 대선 결과를 좌우할 텐데요. 위스콘신, 미시간 이렇게 있고요. 북부에 또 서부에는 애리조나, 네바다가 있고 또 동북부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해서 7개 줍니다. 이 대선 미국 대선의 특징이라는 것이 이제 그 경합주에서의 결과가 그 선거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민주당이나 공화당 지지로 확실하게 드러난 주들에는 후보들이 선거 유세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되고 있고요. 지금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지율 차이가 1% 이런 식으로 거의 경합주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표의 향방을 알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내달 1일에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상원의원이 TV 토론을 벌이는데, 최 기자, 이 TV 토론이 대선의 변수가 될수 있나요?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그 미국에서 그 부통령 후보의 TV 토론은 큰 변수가 아니고 큰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대통령 후보는 이제 그 주목을 받죠. 그런데 부통령 후보의 TV 토론은 별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요. 이것이 그 주목을 요번에 받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국 지지율 또 경합주 상황이 그야말로 초박빙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1%, 2%를 다루는 그 초박빙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그 내달 1일 그 진행되는 민주당 또 공화당 그 대선 부통령 후보 간의 그 TV 토론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되고 누가 더 잘했느냐에 따라서 한 1%만 차이를 미쳐도 상당한 그 변수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한미 연합사령관 지명자가 미국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언급한 내용,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또다시 발생한 소식과 그 파급 효과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행시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일기를 쓰는 일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일기 쓰기의 힘을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죠. 옷장 정리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이참에 올가을 유행할 옷차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절기 건강관리도 짚어보도록 하죠.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왜 초등학교 시절에요. 그 학교 숙제로 일기 쓰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림 일기.
그림 일기 썼죠. 네. 근데 매일 또 안 쓰고 밀어놨다가 한꺼번에 쓰느라고 또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일이었어요. 정말.
맞아요. 자, 오늘 저희가 먼저 다룰 주제가 일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기를 쓰면요. 하루 반성도 되고요. 생각도 좀 정리되는 것 같고요. 네. 또 나중에 읽어보면 참 추억도 되고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책상에 오랫동안 꽂아두었던 일기장 한번 다시 펼쳐보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기 쓰기가 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매일 벌어지는 일상을 쓰든 아니면 단순하게 반성하는 일기를 계속 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아, 여성 전문 매체 위민스월드가 소개한 내용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하나씩 네. 좀 보겠습니다.
자, 걱정이 있어서 잠도 못 자고 뒤척이신다면 잠들기 전에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기의 첫 번째 혜택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네.
위민스월드가 비키라는 여성의 겪은 실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이 여성이 수년 동안 이 불안증에 시달리면서 아무리 피곤해도 밤에 잠을 잘 못 잤다고 합니다.
네.
뭐 포도주도 마셔보고요. 마사지도 받아보고 자기 전에 산책도 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안 됐답니다.
네.
그러다가 한 연구 결과를 발견했는데요. 일기를 쓰면 억눌린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풀어주면서 마음도 진정시키고 우울증, 불안 증상을 줄일 수 있어서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본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자, 이 여성은 하루에 한 번 취침 한 시간 전에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불안이 금방 가라앉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답니다.
네.
그러면서 글을 쓰는 일 자체가 아, 어떤 치유의 느낌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일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게 됩니다.
아.
아, 매일 일기장에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네.
하루 중에 불안을 느낄 때마다 뭐 감정이라든지 꿈, 목표, 두려움도 적었고요.
네.
그랬더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뭐 정신이 좀 더 편안해졌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한두 달쯤 지나고 나니까 한밤중에 깨는 일이 적어지더니 한 여섯 달쯤 지나고 나니까 숙면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네.
이 여성이 50대입니다. 지금은 일기가 습관이 된 후로 낮 시간을 더 즐겁게 지내면서 예전처럼 집중을 못해서 뭐 삶이 비틀거리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기를 쓴 후로 뭐 삶의 질이 달라졌나요?
네네.
네. 또 다른 혜택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기를 쓰면요.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감염과 싸우는 세포의 수치를 낮춰서 면역체계 약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런데 자신한테 벌어지는 일에 관한 글을 쓰는 일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낮춰서 감염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좋은 감정을 일기로 쓰는 행위가 불안 증상이 높은 환자를 진정시키고요. 전반적으로 웰빙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 네. 자, 숙면 또 면역력 강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일기를 쓰면요.
네.
살도 빠집니다.
어머, 귀가 쫑긋해지네요. 네,
매일 15분 동안 일기에 자신의 어떤 중요한 가치와 신념을 적은 여성들은 10주 만에 체중이 1.5kg 정도 빠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글쓰기 습관이 스트레스로 인한 갈망, 그러니까 식욕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일기를 쓰면 기억력도 올라갑니다. 임상실습 보완요법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요.
네.
표현적인 글쓰기가 이 트라우마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자신의 감정으로 하루를 돌아보고 기록하면 이 사람의 뇌는 일어난 일과 감정에 대한 일관된 서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겪은 일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아.
기억을 되살리기 쉬워진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일기를 쓰는 일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정말 몰랐나요?
그러니까요.
네. 일기를 써야 할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패션 정보 알아보겠네요.
네, 자, 네. 매년 봄과 가을에는 세계적인 패션 도시에서 대형 패션쇼가 열리죠.
네.
세계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해 유행할 옷차림을 미리 선보이고요.
네.
지금이 그러니까 6개월 전쯤에 패션쇼를 통해서 세상에 공개된 옷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자, 그런데 패션쇼 현장과 패션 잡지, 의류업계가 예측한 옷을 탐구해서 실제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유행 옷차림 품목을 만드는 패션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아이디어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유명 브랜드가 소개한 아이템들이 또 유행을 만들어가니까
그럼요.
어떤 스타일, 어떤 모양과 또 색깔인지 정도만 알아도 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유행에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방법.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떤 아이템들이 올가을에 또 유행할까요?
예. 패션은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패션 정보 매체인 워도비 컨설턴트에 따르면 패션 트렌드, 이 옷차림 유행은 7년에서 10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데요. 이 매체는 지금 유행되는 옷, 꾸준히 유행하는 옷,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아이템들을 뽑았습니다.
네. 뭐 패션에 앞서가는 그런 패션 리더라면 새롭게 등장한 목록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현재 트렌드와 또 새롭게 떠오르는 트렌드, 유행을 좀 볼까요?
네. 그럼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발부터 보실까요?
네.
작년에 발레 플랫 이라는 굽이 없고 매우 단조롭고 끈없는 발레 슈즈처럼 생긴 신발이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어머.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입니다.
어머, 유행을 앞서가는 분인지 제가 자, 지금 알았습니다.
여기서 한층 더 세련된 모양의 글러브 플랫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글러브 플랫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발을 장갑처럼 감싸주고 아주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멋스러우면서도 매우 편안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편안하신가요?
아, 그럼요. 이 매체는 글러브 플랫이 발을 위한 현대 미술 작품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아이템은 긴 부츠, 장화가 되겠습니다.
네.
복고풍에서 영감을 받은 가죽 부츠도 목록에 올랐는데요.
네.
뭐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나 서부 영화 속 카우보이 신발을 떠올리시면서 조금 더 여성스러운 모양을 고르시면 좋을 겁니다.
네.
치마부터 딱 붙는 슬림 진까지 어떤 옷이든 잘 어울리지만요. 균형과 비율을 잘 맞춰보라는 조언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옷은 어떤가요?
1960년대, 1970년대 히피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보헤미안 스타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보통 풍성한 실루엣, 자연 소재, 화려한 문양과 자수 등이 특징인데요.
네.
출렁이는 듯한 그 아주 큰 맥시 드레스,
네.
자수가 놓인 블라우스, 통이 넓고 긴 바지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스타일로 작업복처럼 보이는 재킷에 체크무늬 치마에 방금 소개해드렸던 부츠를 신으면요. 오.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또 개성도 돋보이는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눈에 막 그려지는데 색깔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가을과 어울리는 버건디와 갈색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버건디는 그 갈색하고 빨간색을 섞어놓은 듯한 짙고 어둡지만 좀 화려한 느낌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또 버건디와 함께 지난해 또 크게 유행했던 갈색도 올가을에 다시 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새롭게 떠오르는 유행 아이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올가을에 새롭게 주목받는 목록에 청 반바지가 있었습니다.
반바지요?
네. 사실 뭐 다시 유행하게 된 것이지만요. 올해는 저 세련되고 허리선이 높은 스타일이라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인기를 얻는 대담한 동물 문양이 있죠. 아. 얼룩말 문양
얼룩말이요.
이 얼룩 문양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네.
뭐 스카프나 가방, 신발까지 맞춰서 연출해 보시면 어디를 가도 멋쟁이네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화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해서 스윙잉 60s가 있습니다. 1960년대 스타일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대적인 감각이 조금 더 더해져서 진화된 그런 60년대 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언제나 여성스러움이 돋보이게 하는 긴 치마도 목록에 있습니다. 발랄하고 로맨틱한 긴 치마에 네. 블라우스나 스웨터를 함께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그 세련된 이미지의 다양한 피부 색조에 어울리는 올리브 그린이 요즘 떠오르는 색상인데요.
올리브 그린이요?
네네. 이런 것들을 조금 가미해서 매치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로 재킷 위에 허리띠로 이 곡선을 강조하는 스타일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가을에는 트렌치코트. 이게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계속해서 유행하는 것이니까요.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엔 또 저가 의류들이 많아서 트렌치코트 하면 또 비싼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요, 궁금한 게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무실 근무가 일상이 된 직장인들이 많아져서 의류산업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좋은 지적입니다.
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요. 요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정장 판매가 또 늘고 있답니다.
네.
최근 패션계가 주목하는 옷차림이 콥코어라고 하는데요.
네.
지적이고 세련된 오피스룩, 그러니까 정장풍에 개성을 더해서 연출하는 패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멋지고 맛지고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올가을 유행할 패션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주제 건강관리까지 살펴보면 완벽하겠네요.
네.
자, 오늘 요즘은 미국에 또 여기저기 독감 예방 주사 무료로 나누립니다. 이런 안내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가을 특히 건강관리 중요한 시기죠.
그렇죠.
케어 메디컬 그룹이 소개하는 몇 가지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방금 소개하신 독감 예방 접종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9월과 10월에 독감 예방 접종 받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또 손을 자주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깨끗하게 씻고요.
네.
외출할 때는 손 소독제로 감염을 예방하는 것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 유지 아주 필수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식습관도 병행해야 됩니다. 호박, 고구마, 사과 같은 제철 음식 맛도 좋고요. 영양도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죠.
제철 음식 꼭 챙겨 드시고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것 중요합니다.
네.
수분 섭취는 뭐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렇죠.
날씨가 덥지 않더라도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 목표로 하시고요. 따뜻한 차나 국물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을 유난히 심하게 타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정신건강관리도 필요하겠죠?
그럼요. 정신건강관리 중요합니다.
네.
낮이 짧아지죠?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계절성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예방을 위해서 활동적으로 지내시고요. 야외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시고 아무래도 밝은 공간에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사회적인 활동 우선시하시고요.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받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네. 또 가을에 피부가 또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잖아요.
예.
피부 관리에 대한 팁도 좀 있을까요?
예. 뭐 차갑고 건조한 공기, 피부, 입술 건조할 때가 많습니다.
네.
보습제 바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날이 흐리더라도요. 자외선 차단제 꼭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네네.
주름 생기니까요.
그렇죠.
끝으로 가을에는 충분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뭐 낮 시간이 짧아지면서 수면 습관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규칙적인 수면 일정 잘 유지를 하면서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멋지고 마치고 가을을 맞이하면서 건강 정보 여러 가지 알아봤고요. 패션 정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성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nglish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동사 run, R-U-N, run의 다양한 뜻 살펴보겠습니다.
run. It has more meanings than any other word in the English language.
Run은 영어에서 다른 어떤 말보다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ut many are guessable by how they are used.
하지만 많은 경우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따라 추측해야 합니다. Run은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그 뜻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He runs so fast.
그는 정말 빨리 달립니다. 달리다라는 뜻으로 run이 사용됐습니다.
He runs so fast.
이번에는 운영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He runs an investment bank in New York.
그는 뉴욕에서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마하다라는 뜻으로 run이 사용된 문장 들어보시죠.
He is running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is year.
그는 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He is running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is year.
이번에는 작동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문장입니다.
This printer hasn't been running well since last month.
이 프린터는 지난달부터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This printer hasn't been running well since last month.
이번에는 run이 서둘러야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 들어보겠습니다.
Would you run to the store?
가게에 빨리 다녀와 줄 수 있어요?
Would you run to the store for me? I need socks.
날 위해 가게에 서둘러 가줄 수 있어요? 양말이 필요해요.
Would you run to the store for me? I need socks.
It's almost 5 o'clock, and I still need to run to the post office.
5시가 거의 다 됐네요. 나는 여전히 우체국까지 빨리 가야 해요.
Here, run means to make a quick trip to a place to get or buy something.
여기서 run은 무언가를 얻거나 사기 위해 어떤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You can, for example, run to a post office, a store, or somewhere else.
예를 들어 우체국이나 상점 또는 다른 곳에 가려고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달려간다고 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통 서두르겠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런이 달리다, 운영하다, 출마하다, 작동하다로 사용된 경우의 문장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He runs so fast. He runs an investment bank in New York. He is running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is year. This printer hasn't been running well since last month.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런의 다양한 표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목소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Thank you.